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 교회 아닙니까? 촛대죠. 그 안에는 성령의 기르심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기름 부으심이 교회를 밝혀주고 그 안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빛이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의 향단의 한단에서 올라가는 기도 그 연기는 예수님의 중보의 의로운 향기를 의미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당신의 의의 향기에 섞으셔서 하나님께 받아 간합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어요. 저는 제그 믿음이에요.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당장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것도 응답이거든요. 저는 제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룩한 생애를 산다라고 하는 게 뭔가? 성소 안의 삶은 뭔가? 단순한 거예요. 떡을 먹는 생활이고 빛에 의해서 인도받는 생활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딴 게 필요 없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길 원하세요? 말씀을 펴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따라서 믿음을 갖지 마시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가지 마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펴시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따라서 행하기를 내가 결심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소에 있는 그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가 사실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뭐 우리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죄의 힘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성소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성소 삶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완전히 뒤엎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까 서두에 선교사님 말씀하신 내용인데 만약 여러 성도들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는 믿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게 여러분들의 구원과 영상하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게 감사한데 저를 살려주신 건 감사한데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불신이거든요.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나를 감동시키고 어떻게 믿는가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 문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성소 문제를 이해하는데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그 뭐라고 할 딜레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수하는 부분이요.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짓느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 죄를 안 지어 나보고 그렇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동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가령 어떤 어린아이가 쟁반에다가 아주 비싼 그러한 그 도자기를 아버지가 옮기라고 했어요. 저 옆쪽에다가.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아이가 가는데 갑자기 저 옆에서 친구가 다리를 탁 걸었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친구 잘못이죠.
아버지가 그거 가지고 그 아이를 정말 혼내겠습니까? 아버지가 봤거든요. 하나님은 동기를 좀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고 번제단의 경험을 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죄를 지으면 그가 행한 의는 하나도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짓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 어린아이처럼 원하지 않지만 부지 중에 그리고 정말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경험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아버지가 보셨으니까. 동기를 보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우리가 연약한 죄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1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그렇게 약속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바로 다시 처음부터 뜰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다시 흠도 없고 좀 더 없는 어린 양을 준비를 해서 다시 문화로 들어와서 빨리 대신 그것도 늦으면 안 돼요. 최대한 빨리 성소 안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서 다시 죄를 구하고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빨리 자기가 지은 죄, 그 전에 우리가 지은 죄는 한꺼번에 다 용서받았잖아요. 모두 완전히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회개했던 사람이 고의적으로 지었을 때에는 그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빨리 번제단에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회복을 시켜주거든요. 이게 성소의 우리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럼 뭔 차이가 있어? 그러면 뭐 한 번 얻은 구원이나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자백하게 되면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을 맞아서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소의 의미죠.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소가 이 땅에서의 폐하신 걸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죽으실 때 휘장에 찢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속죄일, 절기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그런 기관, 그런 경험 속에 곧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지체치 않고 가겠다고 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내가 곧 가리라 지체치 않고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곧 가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대속죄일에서의 그 삶은 정말 중요하죠.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이제는 그 도말한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기록책이라는 것이 있죠. 생명책에 이걸 허린다고 그랬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랬죠. 모세도 나의 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만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그 우리 그 형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록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말 온전하심을 기록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또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죄를 지어 반복하면은 용서했다가 다시 또 지으면은 또 죄의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가 정말 죄를 다시는 정말 짓지 않든지 다시는 짓지 않을 때 그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말한다는 그런 그 표현이 도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지운다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일은 정말로 이제는 완전히 죄를 대속했고 도말되었고 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어렵다는 그런 확정을 하는 날이죠. 그래서 대속죄일까지 해도 그것이 그들이 그 죄를 도말받지 못할 때는 짐 밖에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마지막 심판 때 대속 조사 심판에서 그것이 결정되지 못할 때는 정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을 정말 놓쳐버렸을 때는 그들이 사탄이 영원한 멸망을 당할 때 함께 그들도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다는 것을 대속죄를 위해서 알려주는 거죠. 대제사장의 이 사역을 우리가 깊이 한번 더 이 시간에 또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상 이 대속죄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아주 거의 없으리라는 생각을 들어요. 네. 왜냐하면 보통 그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죄를 도말받았다라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는 저도 처음에 사실상 그런 복음을 믿었었어요. 그래서 나 곧 나를 위하여,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거든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안개에 사라진 것 같이 너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영원히 근데 그런 말씀을 버렸다.
내가 아직까지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보니까 십자가의 경험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사실상 좋았어요. 사실상 그 말씀이 왜냐하면 워낙 죄에 시달렸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삶의 능력을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모든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그 온전히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경험이 사실상 죄의 도마리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1년 내내 자기가 죄가 있을 때에는 자기의 형편에 맞춰서 가난한 사람들은 산세를 준비하고 좀 부자인 사람들은 양을 준비하고 해서 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준비해서 송소로 가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정말 버려졌는지 정말 그 죄를 포기하고 실제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살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그 조사심판이라고 하거든요. 참 이 조사심판이라는 얘기가 저 처음에 이 조사심판 얘기 드니까 살이 좀 떨리더라고요. 아니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또 심판이야. 근데 나중에 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심판을 해야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해서 억울함을 밝혀둬야죠. 그죠?
맞아요.
아, 이 사단이란 놈이 계속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네. 근데 나는 죄를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정말 그렇다라고 심판을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해주시냐?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단은 말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환란 속에 들어가서 대여 환란을 통과할 때까지 사단은 송사할 것입니다.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는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도 패배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성소 제도를 성소 속에서 살고 마지막 우리가 그 지성소의 그 삐다 앞으로 예수님의 그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사단은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가 1년 동안 계속 그 죄를 드렸지만 그 대속죄일은 혹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러한 죄가 있을까? 저는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혹 알지 못하는 죄가 나를 현재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것을 낱낱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계속. 이 대속죄일의 조사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크게 죄를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타락한 그러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조건 속에서 그분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예수님 인사 우리의 인간의 똑같은 나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때 그리고 이 대속죄일의 기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도 남겨놓지 않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제가 새롭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죄를 승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는 자신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의 경험도 번제의 경험도 송소의 경험도 대속죄일의 경험도 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떨어뜨리면 우리는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감히 정말 대속죄일의 경험이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빛 앞에 저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 안에 지금 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그 율법이 왜 지금 희은자로 가려져 있느냐. 죄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그 안에 들어갈 때 자기와 자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먼저 속죄하고 향로를 들고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향을. 왜냐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상태가 지성소 안에서 그 쉐키나 영광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의 실제적인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의 그 지성소 안의 구조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궤 그래서 또는 언약궤라는 말씀도 하죠. 정거궤란 그런데 그 안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수로 서신 두 돌판에 그 십계명을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란 지팡이를 넣고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그 만나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시온자를 덮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니까 그것은 꼭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그래서 시온자 은혜 속죄조 속죄소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을 하나님이 가리신다는 거죠. 근데 그 묘하게도 그 위에 이 그룹을 두 쌍을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날개를 연하여 이렇게 서로 연하여 두고 그 다음에 날개 하나는 이제 몸을 가리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고 그 시선이 이렇게 법궤를 향하도록 아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그들이 어떻게 이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같이 살 우리의 이웃으로 만드는 구속의 경륜을 그들이 정말 겸손하고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날개를 연하여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천사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천사들도 이것을 알기를 원하여 그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했고 그래서 이 법궤 위에 이 시온자가 마치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정죄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너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그 시연자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자비 이 두 개가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 시편 85편 10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그리고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6000년 동안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어요. 그러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영원히 멸망당한 그 아픔이 얼마나 있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밖에 없죠. 인간을 그냥 죄를 그냥 쓱쓱 해가지고 무마시켜서 하늘에 데려오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우주 거민이 그러면은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올 때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은 그렇게 뭐 엄하고 꼭 지킬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오시니까. 또 사단도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인간은 그렇게 쓱 대충 해도 데려가는데 나는 이 영혼이 이렇게 쫓아내서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공의를 입맞추고 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성소의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만났다는 것을 그래서 시온자를 덮어서 상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그 정말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을 정말 실물 결론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 안에 있는 그 두 돌판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그 제물을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번제로 될 양과 그 다음에 염소, 순염소 두 마리를 준비해서 그 두 마리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중에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대속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장본인 사탄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 양,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그래서 왜 염소 두 마리인가 그것도 참 묘해요. 염소는 양을 치면 양은 집을 못 찾는다 그래요. 근데 염소는 집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지도자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듯이 그래서 한 마리의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아사셀 염소라는 그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두 염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선악관의 대쟁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대표하는 거고 또 한 마리의 염소는 모든 이 세상의 슬픔의 장본인, 죄를 가져온 그 장본인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사셀 염소는 그 광야로 끌려가서 영원히 심판당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
염소.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사셀 염소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이건 예수님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 그 아사셀이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은 죄하고는 죄를 용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아시면은
그렇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시간이 있을 거지만 그걸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네, 아주 그 중요한 얘기고요. 사실상은 그 다니엘 70주에서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폐하는 분을 적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사셀 염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맞아요.
왜냐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경배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아사셀 염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죄의 책임을 그 아사셀 염소 사단에게 얹어서 무인지경 결국 사실상 사단을 심판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정한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 교회 예, 마지막 교회 어떠한 조직이나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교파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통해서 끌고서 그들이 사단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죄를 개인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 그들이 남은 교회고 남은 그 정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뛸라 그러네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성수 얘기하다가 대속죄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라고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기는 사실상 원래 의문의 율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은 폐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가진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너무나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월절이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게 무교절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요제절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셨을 때 그때 오순절의 경험이라고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절기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서는 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뒤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 하셨다가 1830년대 이후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844년도 이후로 대속죄일이 시작되죠. 그 근거는 다니엘서에 나온 2300주야. 2300주야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왜 1844년도가 대속죄일의 시작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즉 환란이 대환란,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까지가 대속죄일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아담 때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금 하늘의 이름이 불려져서 네가 정말 하나도 죄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다 버리고 회개하고 정말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거는 한면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속죄일을 제사를 행했을 때 그들이 진 밖에 서서 사면지에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정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 경험을 가졌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회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근본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라도 내가 간과하고 있는 내 스스로 버리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될 그런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주님 초림 때에도 항상 심판 때에는 하나님께서 소식을 전해준 것은 회개거든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라고 정말 믿으신다면 지금 이 시대에 외쳐질 것은 회개거든요.
네.
제가 그 율법을 폐했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계명은 폐했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계명을 폐했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리고 요한에서 뭐 다 계명이고 계시록까지 다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해요.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교리나 어떤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을 서신으로 보면서 율법을 폐했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각 개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헌법으로 가거든요. 이 법들이 서로 율법이 폐해졌다 살았다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의 기도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하셨고 계명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도들께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말씀하셨나요? 물론 외적인 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성경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미는 절대로 변하지 않거든요. 그 의미는 절대로 폐해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은혜거든요. 그 대속죄일 그 가정을 보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거냐? 귀찮아서 가지 않은 사람, 아니면 굳이 무슨 잊어먹은 사람. 그 온 이스라엘이 그날, 그해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보면서 그 잊었던 것을, 그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다시 범한 그 죄를 스스로 금식을 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다시금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거든요.
맞아요.
오늘날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에 앞서서 온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시다.
은혜의 기간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외쳤던 것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막은 제 관점으로는 성막은 대속죄에서 끝났거든요.
맞아요.
네, 글로 가거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일 날 이 성막의 모든 이 사역을 끝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다시 한번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개인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그러시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그 상한 심령과 그 말씀을 아마 깊이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인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지. 사실상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아마 이 프로 보시는 분들이 조사 심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뭐 이단적인 소리가. 그런데 사실은 변호인이 하는 것은 조사를 하는 일이거든요.
심리가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뭐 조사를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우주권민 그리고 고소하는 마귀에게 그들이 고소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요.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어떤 법정에도 증거가 없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조사를 하시고 또 그 기간 동안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정말 뭔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법이라는 그 법판이 들어있는 그 위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 기간 동안 있구나 어찌 보면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사도 바울스님께서 이렇게 했냐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 그리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거룩한 옷에 보면은 이 에봇이라는 곳에 그 홍마노를 붙이고 또 흉패를 붙여서 그게 열두 보석을 붙여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다 색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이마에는 예,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이게 대제사장의 그 입은 그 복장이나 또 하나하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중보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정말 자식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이제 에스겔서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이전까지는 악인이 그 모든 악을 돌이켜서 돌아오면은 이전 것은 기억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의로운 삶을 살면은 다시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주 엄한 이 인생 짧은 100년도 안에는 이 인생 짧은 기간 동안에 지은 죄로 영원히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엄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오해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 시킨 이것을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이 성소기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성수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궤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머지않았다라고 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요. 지성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이 그 이마 안에 있는 경험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정말 자아를 전적으로 주님께 굴복한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얻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우리가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지성소의 이 경험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경험이거든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양을 끌고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왔고 그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질 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흠 없이 그분 앞에 우리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성소제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청사진입니다. 좀 더 연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SOS 단넷에 들어가셔서 성소제도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의 뜰에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반쪽 복음에서 깨어나십시오. 십자가는 누구나 의롭다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마련하고 용서의 길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머지않은 이때에 우리 모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